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하원의장 공석이 약 3주째 이어진 가운데 공화당의 네 번째 하원의장 후보로 꼽힌 마이크 존슨 의원이 25일 하원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존슨 의원은 이날 오후 진행된 연방 하원 전체 표결에서 총 429표 가운데 220표를 득표해 새 하원의장이 됐습니다. 이날 투표에 참여한 공화당원 220명 전원은 존슨 의원의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새 의장이 선출된 건 이달 초 케빈 메카시 전 의장이 당내 강경파들에 의해 해임된 지 20일 만입니다. 존슨 의원은 25일 의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제56대 하원의장직에 올랐습니다. 51세 존슨 신임 하원의장은 2016년 루이지애나를 지역구로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4선 의원 출신입니다. 또 친 트럼프 성향으로 지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 강경 보수파 정치인으로 꼽힙니다. 존슨 신임 의장은 미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내년도 이스라엘 및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등을 담은 안보 예산안 통과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백악관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 등에 사용될 1,05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의회에 공식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편 다음 달 17일까지 의회가 본 예산안 통과에 실패하면 미 연방정부는 부분 폐쇄, 셧다운 사태를 맞게 됩니다. 중국이 신형 핵추진 유도미사일 잠수함을 진수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발행한 2023 중국의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이 2022년 5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샹급 핵추진 잠수함 두 척을 진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은 2025년까지 동급의 핵추진 유도미사일 잠수함 3척을 보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방부는 또 중국 해군이 최신 순양함과 구축함, 개발 중에 있는 샹급 핵추진 유도미사일 잠수함에 지상공격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아울러 중국 해군이 단기적으로 지상 공격 순항 미사일을 사용해 육상 목표물에 대한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며 특히 중국의 전력 투사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25일 미 국방부 보고서 내용이 거짓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의 보고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과장하고 있으며 미국이 지역 평화와 안정을 가장 크게 저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24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으로 가자지구의 민간인 피해가 잇따르는 데 대해 명백한 국제인도법 위반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이날 발언에서 지금과 같은 중대한 때 전쟁의 규칙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인에 대한 존중과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하마스의 공격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팔레스타인들은 해당 지역에서 이스라엘에 의해 56년 동안 숨막히는 점령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팔레스타인들의 불만이 하마스의 끔찍한 공격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지만 길라드 에르단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그의 진공 상태 발언을 충격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에르단 대사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구테우스 총장이 테러와 살인에 대한 공감을 표현했다면서 유대인 대학살 이후 창설된 단체의 수장이 이토록 끔찍한 견해를 갖고 있다는 점은 정말 애석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르단 대사는 이후 구테우스 총장의 즉각 사퇴와 사과를 요구했으며 엘린 코헌 이스라엘 외교장관은 이날 예정됐던 구테우스 총장과의 회동을 취소했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하고 기후변화 등 주요 국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시 주석과 회동 후 기자들에게 기후 문제에 관해 심도 있고 실질적으로 대화할 기회가 있었으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 사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특히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협력하기 전에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중 관계에 전략적 금지선이 있지만 양국은 이를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목요일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이 탈북민 강제 북송 등 포괄적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 결의안을 유엔 총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유엔 총회 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 무기 거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중국 수산물 공장의 노동자를 불법 파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북한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7도, 최고기온 11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이 탈북민 강제 북송 등 포괄적 내용을 담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오는 31일까지 유엔 총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논란이 더욱 커진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가 유엔 총회 회의에서도 적극 제기됐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EU 대표부의 크리스토퍼 매튜스 대변인은 24일 VOA에 EU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오는 31일까지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트스 대변인은 현재 공동제안국들과 한국을 포함한 핵심 그룹 내부에서 유엔 총회에 제출할 최종 문안을 계속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더 강력한 내용이 결의안에 포함될지에 대해선 결의안은 포괄적이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포함해 모든 측면을 다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결의안 문구가 포괄적이라 할지라도 강제 북송과 관련해 업데이트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총회가 지난해 18년간 연속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은 모든 국가가 강제 송환 금지의 기본 원칙을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북한으로 추방되거나 송환된 북한 인민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귀환할 수 있고 인도적으로 대우받으며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학대, 불공정한 재판 등 어떠한 종류의 인권침해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그들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임수석 대변인도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이 EU가 제출할 북한인권 결의안 논의에 적극 참여 중이라며 탈북민 강제북송 내용을 포함한 문안 전반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강제북송을 우려하는 기류는 23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개최한 엘리자벳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이날 보고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하며 대다수가 여성인 탈북민들에 대한 강제 송환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송환되면 고문, 성폭력 또는 초법적 살인에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It also raises concerns about an imminent forced repatriation of escapees, of whom the majority are women.
그러면서 모든 국가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이러한 송환을 중단하고 관할권 내에 있는 북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앞서 이달 초 제3위원회 제출한 정기보고서 권고안에서도 유엔 회원국들, 특히 북한 출신 탈북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서 온 주민들을 보호하고 강제송환 시 심각한 인권침해 위험에 처한 북한 출신자들에 대한 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었습니다. 이날 제3위원회 회의엔 한국과 영국, 체코, 스위스 등 최소 4개국 대표가 탈북민들에 대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우리는 최근 수백 명의 탈북민들이 강제 송환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Lastly, we express our deepest concern in recent report that hundreds of North Korean defectors are being forcibly repatriated.
영국 대표도 북한이 국경을 다시 개방함에 따라 많은 난민과 탈북민들이 북한으로의 강제 송환의 직면에 있다며 우리는 국제사회가 탈북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ith the DPRK reopening its borders, many refugees and escapees are facing forced repatriation to the DPRK.
그러면서 북한이 국경을 다시 개방함에 따라 탈북 난민들이 부당하게 강제 송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살몬 보고관에게 질의했습니다. 체코 대표는 이날 유일하게 중국과 러시아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Czechia also reiterates its support to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of individuals being at risk of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체코는 심각한 인권 침해 위험에 처해 있거나 주로 러시아와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에 직면한 개인에 대한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지지를 재차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스위스 대표도 이날 발언권을 통해 북한의 첫 개방 조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동시에 수백 명의 난민이 강제 송환됐다는 정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 중 대다수는 여성으로 모두 같은 운명에 처할 위험에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 정부가 송환된 자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commend the first signs of openness from the DBRK, but at the same time, we are concerned by information.
스위스 대표는 그러면서 각국이 국제법이 보장하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대표는 그러나 살몬 보호관이 보고서에서 지적한 북한 국적자의 불법 입국 문제에 대한 언급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불법 입국자는 난민이 아니며 그들은 중국법을 위반하고 중국의 출입국 관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China is concerned about the reference in the report to the issue of illegal entries by North Korean nationals.
그러면서 중국은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이 문제를 계속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단체들은 유엔 총회에서 탈북민 문제가 적극 제기된 것을 반기면서도 한국 등 대부분의 회원국이 중국을 직접 호명하지 않은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 전환기성이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가는 24일 BOA에 한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 제대로 된 문제 제기를 피하니까 다른 유관국과 유엔까지 중국에 대한 제대로 된 비판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법을 위반하는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해 할 말은 하는 게 보편적 인권 증진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된 한중관계 정립에도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이 유엔 총회 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 무기 거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러시아는 유엔의 대북 제재 무용론을 주장했고 북한이 러시아와의 전통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래식 무기를 주제로 열린 23일 유엔 총회 1변의 회의에서 한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윤석미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 차석 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은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협력이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고 인도태평양과 유럽, 전 세계의 안정과 안보를 위협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무기 거래를 포함해 최근 강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양국 간 군사 협력을 비판했습니다.
Mr. Chair, the Republic of Korea expresses its grave concern over how the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DPRK
그러면서 북한으로 향하거나 북한을 출발지로 하는 모든 무기 이전을 비롯해 재래식 프로그램과 모든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 우주 발사체와 관련된 기술 협력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우리의 확고한 입장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이 이러한 불법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13일 북한이 지난달 컨테이너 1,000개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한 사실을 위성사진과 함께 공개하고 양국의 불법적 군사협력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후 BOA는 민간 위성사진을 분석해 백악관이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북한 라진항에 지난 8월 26일 이후 최소 11척의 대형 선박이 드나든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 등 다수의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한국의 지적에 러시아와 북한은 반박권을 활용해 대응했습니다. 안드레이 벨루소프 러시아 대표단 부단장은 러시아와 북한의 양자협력은 유엔 헌장과 국제조직의 목적과 원칙에 전적으로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bilateral cooperation of Russia and North Korea is fully in keeping with the UN Charter and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our
이어 대북 제재 체제에 대해 말하겠다며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은 하면 할수록 실패한 것이 더 분명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 10일 유엔 총회 회의에서도 우리는 대북 제재가 그 유용성을 완전히 소진했으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나 중단을 보장하는 데 소용이 없음을 보여줬다고 확신한다며 대북 제재 무용론을 주장했었습니다. 곧바로 마이크를 이어받은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서기관은 주권 국가 사이의 평등하고 호혜적인 관계 발전은 미국의 식민지, 하수인에 지나지 않는 한국이 간섭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강경한 어조로 반발했습니다.
Development of equal and reciprocal relations between sovereign states is not something that South Korea, which is no more.
이어 지금 한국은 미국과의 대규모 합동 핵전쟁 훈련과 미국의 핵 전략 자산 전개 등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실행의 최전선에서 광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최근 한국을 대한민국으로 지칭해온 김서기관은 이날은 한국을 사우스 코리아, 즉 남한으로 불렀습니다. 김서기관은 한국은 무모한 도발에 대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outh Korea shall pay a high price for its reckless outburst. South Korea should bear in mind that if
이어 한국이 근거 없는 도발을 계속한다면 안보 불안 해소는커녕 극도의 안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잠자는 호랑이를 감히 자극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독립주권국가들과 전통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러시아와 북한의 반박에 한국은 재반박권을 요청했습니다. 윤 차석 대사는 북한과의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이 안보리결의 위반이란 사실을 거듭 강조하면서 모두가 알다시피 안보리는 2006년 처음 만장일치로 북한에 이러한 금지 조치를 부과하기로 합의한 이후 여러 번에 걸쳐 결의를 채택했다고 말했습니다.
As we all know, the Security Council unanimously agreed first in 2006 and multiple times from then on to impose.
이어 북한이 위험한 역량을 더 이상 발전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유엔 회원국이 모든 안보리 결의를 성실하고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특히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자신들이 채택에 합의한 결의를 존중하고 준수해야 할 더 큰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군축 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 북한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 초안 3건이 제출됐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비핵화와 핵합의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 초안이 다수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OA가 24일 제1위원회에 제출된 결의안 초안들을 살펴본 결과 현재까지 30호와 33호, 45호 등 총 3건의 결의안 초안에 북한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먼저 일본이 초안을 작성하고 미국과 호주, 캐나다, 스웨덴 등 25개 나라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결의안 초안 30호에는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의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 로드맵 구축 단계를 주제로 작성된 초안은 북한과 관련해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기타 모든 현존하는 대량 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달성하겠다는 약속과 모든 회원국이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의무를 재확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해 9월 9일 핵무기 사용의 제한을 낮추는 핵정책 관련 법률 개정을 발표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북한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 금지 조약 및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조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핵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고 앞으로도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핵군축 약속 이행의 가속화를 목표로 한 결의안 초안 33호에도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스트리아와 브라질, 뉴질랜드, 필리핀 등 12개 나라가 초안 작성에 참여한 초안 33호는 북한과 관련해 평화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이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에 조속히 복귀하며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조치 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주제로 한 결의안 초안 45호에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규탄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관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북한이 실시한 지난 6차례의 핵실험을 규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을 것을 포함해 해당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평화적 방식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를 위한 모든 노력과 대화를 환영하고 독려하며 모든 당사국들이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의안 초안 45호에는 미국과 한국, 일본,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모두 55개 나라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들 결의안 초안은 이번 달 말로 예정된 유엔총회 제1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채택 여부가 결정되며 여기서 통과된 결의안은 유엔총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제78차 유엔총회 결의로 최종 채택됩니다. 제1위원회는 지난해 제77차 유엔총회에서도 북한 관련 결의안 두 건을 상정해 채택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핵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비판과 지적에 최근까지도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김인철 서기관은 지난 3일 열린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각국의 규탄에 대해 반박권을 사용해 미국과 동맹국들의 무모한 행동이 한반도 정세를 실질적 무력 충돌로 몰아가고 영내 정치, 군사적 상황과 안보 구조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미 전략자산에 잇단 한반도 전개 등 민감한 상황 속에서도 40일 넘게 군사 도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 이후 반미연대에 초점을 맞춘 외교전에 치중하는 양상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군 당국은 이달 들어 대북 확장 억제 강화 차원에서 핵심 전략자산들을 연이어 한국에 파견했습니다. 미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은 지난 12일에서 16일 한국 해군의 부산 기지에 입항했습니다. 레이건 항모 전단은 부산 입항에 앞서 9일부터 이틀간 제주 동남쪽 공해상에서 한국 해군 그리고 일본 해상 자위대와 함께 해양 차단과 대해적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 17일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 전략 폭격기 B-52가 청주 공군기지에 내렸습니다. B-52는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한국 공군과 일본 항공자위대와 함께 공중훈련을 벌였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군사도발로 대응해왔지만 이번엔 관영 매체를 통해 미국이 핵전쟁 도발을 걸어왔다고 반발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북한은 작년 9월과 올 3월 레이건과 니미츠 등 미 항모가 미한 연합군사훈련 등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에 기항했을 땐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통해 견제에 나섰습니다. 한국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13일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이후 42일째 무력 도발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북한이 10월 중 3차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예고했기 때문에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제78주년 기념일을 전후로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아직 발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달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 도발을 자제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에 대외 정책에 초점을 맞추면서 북러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에 집중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특히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 등 군사 협력이 국제사회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북한으로선 군사 도발에 대한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북한이 또 도발을 하고 이렇게 세계의 주목을 끄는 행위들을 해버리면 이게 러시아에 무기 지원하는 것도 덩달아서 같이 매우 도발적인 그런 국가의 모습, 불법적인 국가의 모습이 같이 또 부각되면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아마 그런 것도 지금 고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좀 로우키로 움직이면서 일단 뭐 러시아의 무기 지원하고 자신들 받을 거 받고 그렇게 해서 좀 전열을 정비하는 그런 기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말 최고인민회의에서 외교전을 강조했고 이후 반미연대에 초점을 맞춘 외교 행위와 대외매체 선전에 집중하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지면서 북한은 중동에서 높아지는 반미, 반이스라엘 여론의 편승에 외교전에 한층 힘을 싣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우크라이나와 중동이 전선이 분화된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반미적 전선이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바라볼 수도 없거든요. 최근에 이제 담화 내진 논평을 하고 있는 것도 적극적인 외교적 입장을 그렇게 피력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북한 외무성 조철수 국제기구국장은 지난 23일 담화에서 최근 유엔에서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접근 허용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이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점을 거론하며 미국이 중동 평화의 원수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인도주의 위기를 발생시킨 이스라엘의 행위에 대해 자위권으로 합리화하면서 자신들의 자위권 행사는 사사건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걸고든다며 극도의 이중기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에 맞선 미한의 강경 대응이 북한이 도발에 신중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에 이어지는 도발에 미국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B-52 폭격기를 한국에 착륙시키는 등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임연구위원은 또 한국의 신원식 신임 국방부 장관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전술적으로 한국에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북한만 일방적으로 어기는 상황을 자시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대목도 북한의 부담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임계점을 넘은 핵 도발에 대해서 한미도 워싱턴 선언을 기반으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9.19 군사합의 파기까지 신임 국방부 장관이 강조하고 있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북한이 모종의 도발만 해도 9.19 군사합의는 파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결국 북한의 입장에서는 고강도의 전략적 무력 도발로서는 별로 실익이 없는 비용 만드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북한이 올해 총화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연말까지는 군사도발보다는 내체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심각한 경제난과 식량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알곡고지 점령 등 연초에 밝힌 12개 경제목표 달성에 주력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11월, 12월 이 연말은 경제 분야 총화가 이제 중요한 거고 최대한 이 민생과 경제 분야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군사 분야에서도 민생 분야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군사적 도발을 하더라도 내년을 대비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10월 중 정찰위성 발사 카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1월 중 한국군의 독자 정찰위성 1호기 발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의식해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일각에선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언제 발사하느냐에 러시아와의 기술협력 가능성이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물출 교수는 북한이 성능이 우수한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데 성공 확률을 높이는 차원에서 러시아의 도움을 받기 위해 발사 시점을 뒤로 미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중국 수산물 공장에 노동자를 불법 파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곳에서 가공한 수산물의 미국 수입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이종 기자입니다.
3차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워싱턴의 비영리 조직 아웃로우션 프로젝트 설립자 겸 디렉터인 이안 우르비나 기자는 24일 중국 내 수산물 가공 공장과 관련해 조사 결과 미국 수산물 수입 업체와 연관돼 있고 국가가 지원하는 또 다른 형태의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북한 노동자들에 의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I will mention that I'm intentionally refraining for the time being from discussing additional.
우르비나 기자는 이날 미회 행정부 중국위원회가 수산물 공급망에서 중국 내 강제노동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관련 추가 논의는 당분간 의도적으로 자제하고 있음을 알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북한 강제노동과 연관된 제품의 미국 수입은 연방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며 이 주제에 대한 더 많은 조사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티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 노동자를 중국 수산물 가공 공장에 공식 파견하는 건 관련 유엔 안보리 제재는 물론 가장 중요하겐 미국의 제재를 통한 적성국 대응법에 대한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에서 수입된 수산물을 가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중국에서 가공한 수산물이나 북한에서 중국으로 수출된 수산물 혹은 이 두 가지가 결합한 수산물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건 카사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라는 설명입니다. 미 의회가 2017년 제정한 카사는 북한과 이란, 러시아에 대한 제재법으로 이들 나라 국적자의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The official dispatch of North Korean workers to China's seafood processing plants is a breach.
스칼라티 사무총장은 중국 수산물 가공 공장의 북한 노동자 고용과 노동기준 위반은 국제노동기구의 강제노동 협약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수산물 가공 노동자들은 비인간적인 노동 조건과 장시간의 노동, 적절한 휴식의 부재, 가혹한 대우와 최소한의 안전 조치로 인해 신체 및 정신적 웰빙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The employment of North Korean workers in Chinese seafood processing plants and labor standards violations.
또한 북한 노동자들의 월 평균 송금액 $70는 북한의 월 평균 산업임금 $3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이들은 해외 일자리를 탐내고 있다며 해외 파견 노동자가 되기 위해 내는 뇌물은 평균 2천에서 3천 달러로 노동자들은 이 자금을 대부업자로부터 빌려 이자와 함께 갚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이 이들에게 강요하는 헌납금과 미지급 초과 근무를 통한 임금 위반, 그리고 위태로운 안전과 보건 문제는 만연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칼레트 사무총장은 특히 북한 노동자들의 원급은 북송 시 공식 환율에 따라 북한 화폐로 지급된다며 코로나 격리 기간엔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대출 이자가 늘어나면서 약 30명이 자살했고 그들 대부분이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The North Korean workers' monthly wages are paid upon their repatriation in North Korean currency at the official exchange rate.
그러면서 중국 기업들은 대부분 생산량에 따라 북한 노동자가 아닌 정권의 임금을 지불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칼레트 사무총장은 미 정부와 의회가 관련 네트워크를 가진 시민사회단체들이 중국 수산물 공장의 노동 환경과 북한 노동자들이 가공한 제품이 미국 시장에 유통되는 경로를 계속 조사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ontinue to encourage civil society groups with relevant networks to continue investigating conditions of work.
또한 중국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반 사항에 대한 새로운 조사 결과를 국무부의 연례 인신매매 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수산물 가공 공장에 대한 북한 노동자 공식 파견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에 북한산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중국에 공식적으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해산물을 가공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eek to determine whether the government of China has made any serious and sustained efforts.
미 국무부는 인신매매 실태 등급에서 북한을 21년 연속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발표한 연례 인신매매 보고서에선 북한 정권이 해외 노동자 파견 등 국가 차원의 강제노동으로 얻은 수익을 정부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고 국무부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해 국무부가 또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한 데 대해 외무성 성명을 통해 미국이 근거 없이 인권 재판관이나 되는 듯 다른 나라의 인권을 운운하고 있다며 미국은 인신매매에 관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중국도 북한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나라로 중국을 지목한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류펑위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지난해 7월 미국은 사실을 무시한 채 매년 소위 인신매매 보고서라는 것을 작성하고 타국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을 하는 낡은 방식을 고수한다며 이는 주요 이슈라는 구실화해 다른 나라의 평판을 훼손하고 내정에 간섭하려는 미국의 악독한 의도를 드러낸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줄리 터너 신임 북한인권특사에 대한 북한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미국이 인권을 외교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준우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23일 줄리 터너 신임 북한인권특사가 북한인권 문제를 다룰 적임자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터너 특사를 비난한 데 대한 VOA 논평 요청에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20년 가까이 북한인권과 다른 지역 문제를 다뤄온 터너 특사는 이 직책을 수행할 자격을 갖춘 독보적인 인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국에 16년 이상 근무하면서 북한인권특사실 특별보좌관을 비롯해 북한의 인권 증진과 관련된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특사 지명 전에는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을 역임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터너 특사만큼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 인맥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권위주의 국가 중 하나라며 북한 인권 상황은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불법적인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등 무기 프로그램 구축을 위해 자국민을 착취하고 주민을 위해 써야 할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인권 문제를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취임하며 2017년 로버트 킹 전 특사 퇴임 이후 6년 9개월 만에 북한 인권 특사 활동을 재개한 터너 특사는 첫 일정으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을 방문해 한국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 납북자 가족과 탈북민 등 다양한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고대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 내 인권 침해 책임자들을 문책하기 위해 통일부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또 방한 중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세계에서 최악의 수준이라며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북한 정권의 끔찍한 인권 침해를 드러내고 구체적 변화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일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조선인권연구협회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발표하고 터너 특사를 맹비난했습니다. 북한은 담화에서 터너 특사에 대해 명백히 인권의 외피를 쓴 인권교살자, 사회비 인권 전문가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악의와 음모로 가득 찬 줄리 터너의 정치적 행적은 미국의 인권 정책이라는 것이 적대적 편견과 비방 중상으로 가득 찬 흑색 비난 선전에 불과하며 그 근본은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 인민의 안녕을 침해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적대시 책동을 추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중국 선박이 또다시 북한 선박에 대해 나타나면서 올해 중국에서 북한으로 선적을 바꾼 선박이 30척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선박이 중국 해역을 다녀간 것으로 나타나 중국의 제재 위반 방조 사례가 한 건 더 추가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선적 선박 한 척이 새롭게 북한 선박으로 등록됐습니다. 교회가 최근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IS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마두산 2호가 새롭게 북한 선적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 10월 건조된 마두산 2호는 건조 첫해 중국 선박 헝펑룽호로 운항하다가 2020년 10월 같은 중국 선적에 성렌하이호로 이름을 바꾼 뒤 지난달 북한 선박으로 IMO에 등록됐습니다. 마두산 2호를 IMO에 등록한 주체는 평양 소재 마두산 쉬핑으로 IMO는 이 회사가 지난달 13일부터 소유주가 됐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중국 깃발을 달았던 선박이 선적을 북한으로 바꿨다는 건 중국 중고 선박이 북한으로 거래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위장회사를 동원해 중국 중고 선박을 구매해 공해상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행위에 동원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안보리 결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비어있는 GISIS 자료를 조회해 올해에만 모두 29척의 중국 중고 선박이 북한에 매각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번 한 척을 더할 경우 올해 새롭게 북한 깃발을 단 선박은 모두 30척으로 늘어납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올해 초 공개된 연례보고서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북한이 낙원 1호 등 총 6척의 신규 선박을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5배에 달하는 선박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선적을 바꾼 것입니다. 뷰이는 북한의 중국 중고 선박 취득과 관련해 여러 차례 중국 정부에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재 대상 북한 선박이 최근 중국 영해에 진입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지난 16일 북한 선박 성관호는 중국 현지 시각 17일 새벽 중국 닝보 저우산항 해역에서 위치 신호를 발신한 뒤 사라졌습니다. 성관호는 북한 선박 미림 2호와 동일한 IMO 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 선박이 같은 선박이라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미림 2호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대상 선박이란 점입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미림 2호 등 북한 원양 해운 관리 회사 소속 선박을 대거 제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유엔 회원국은 미림 2호, 즉 성관호가 자국에 입항할 경우 자산 동결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원양해운관리회사는 지난 2013년 지대공 미사일과 미그-21 전투기 등을 싣고 운항하다 파나마 당국에 적발된 청천강호의 실소유주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선박에 앞서 이 회사를 제재 명단에 올린 바 있습니다. 현재 IMO의 GISIS 자료에는 미림 2호의 등록 회사가 더 이상 원양해운관리회사가 아닌 미림 쉬핑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미림 2호가 선박 이름을 선관호로 바꾼 만큼 등록 회사가 또다시 바뀌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림 2호를 억류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최근 대북 제재 이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만큼 미림 2호에 대해서도 눈감았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앞서 BOE는 유엔 제재 대상 유조선인 천마산호와 지성 6호 등이 각각 이달 10월과 지난 8월 중국 영해에 진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당시 이들 선박을 억류하지 않았습니다. 요인은 중국 정부에 미림 2호의 억류 여부를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미얀 동맹의 상징적인 인물로 꼽히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고 윌리엄 웨버 대령과 존 싱글러브 장군의 추모비가 최근 한국에 세워진 가운데 유족들은 고인들이 늘 한국을 자랑스러워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헌신을 기억하려는 한국에 감사의 뜻도 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고 윌리엄 웨버 대령의 손녀인 데인 웨버 씨는 한국에 세워진 할아버지의 추모비가 한국 전쟁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Generations of Koreans and Americans and anyone who's visiting Paju will be able to see
최근 한국에서 열린 추모비 제막식에 참석하고 돌아온 웨버 씨는 2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생전 할아버지는 미국에서 한국 전쟁이 잊혀진 전쟁으로 불리는데 마음 아파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한국전쟁이 잊혀진 전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헌신해 오신 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할아버지의 추모비 제막식에 직접 참석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한국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 전후에는 한국전쟁 정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12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 보훈단지에서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고 윌리엄 웨버 대령과 존 싱글러브 장군을 기억하기 위한 추모비 제막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6.25전쟁 참전용사와 전후 주한미군으로 복무했던 장병과 가족 등 90여 명이 자리했습니다. 웨버 씨는 할아버지의 평생 염원이었던 통일된 한반도에 추모비가 세워졌더라면 할아버지가 더 기뻐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드러냈습니다.
One of his greatest life regrets was that the Korean Peninsula was remained divided.
웨버 씨는 할아버지에게 평생 한이 된 것 중에 하나는 한반도가 분단된 채로 남아 있는 것이었다며 할아버지가 통일을 간절히 희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웨버 씨는 또한 모두가 할아버지를 영웅으로 인식했지만 할아버지는 자기 자신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며 살아계셨다면 추모비 건립으로 모든 관심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조금은 쑥스러워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전에는 한국전쟁을 통한 자신의 업적이 조명되는 것은 꺼렸고 늘 미군과 그 외 유엔 참전국 병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할아버지는 전쟁의 아픔을 극복하고 빠른 속도로 발전해 전 세계 경제대국 중 하나가 된 한국에 대해 늘 자랑스러워했다며 살아생전 수많은 병사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늘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웨버 대령은 왼손으로 격리하는 모습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6.25전쟁 발발 후 공수 낙하산 부대 작전장교로 참전해 1950년 인천 상륙작전과 서울 수복작전 등에서 활약한 웨버 대령은 1951년 원주전투에서 오른팔과 오른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현역으로 복귀한 뒤 지난 1980년 대령으로 전역했고 지난해 4월 97세를 일기로 메릴랜드 자택에서 별세하기 전까지도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 회장을 맡아 워싱턴 DC에 한국전 참전비 19인 용사상 건립을 주도했고 워싱턴에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와 한국군 지원부대 전사자들의 이름을 새긴 추모의 벽 건립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추모비의 또 다른 주인공인 존 싱글러브 전 유엔사령부 참모장의 아들 존 싱글러브 씨는 VOA에 아버지가 희생한 국가인 한국을 처음 방문했다며 아버지의 사진과 이야기가 적힌 추모비를 보는 순간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잊지 않는 한국에 대한 고마움을 평생 간직할 것이라고 말하고 한국 전쟁이 미국인들에게도 잊혀진 전쟁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아버지는 한국의 모든 것을 바친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It was very important to him and
His commitment to the Korean people, I think, was
싱글러브스는 한국인에 대한 아버지의 헌신은 너무 중요했다며 한국이 북한의 위협을 받던 1970년대에 아버지가 취한 행동만 봐도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버지는 결국 이 같은 행동으로 인해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조기 전역을 명령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싱글러브 장군은 1970년대 주한미군 참모장 재직 당시 지미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결정에 반대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싱글러브 장군은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다 보직 해임돼 백악관으로 소환된 바 있습니다. 1978년 싱글러브 장군은 비록 군 복무를 마치지 못하고 강제 퇴역했지만 주한미군 철수 정책은 철회됐습니다. 싱글러브 씨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한국인들이 매일 느끼는 북한의 위협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었다며 하지만 이번 추모비 제막식 참석자 한국당을 밟고 나서 한반도 상황을 걱정하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Just, I mean, the memorial, the North Korean border and
싱글러브 씨는 아버지는 생전 한국 전쟁 경험담을 꺼내지는 않았지만 전쟁을 겪고 발전한 한국에 대해 놀라워하고 자랑스러워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안수영입니다.
비오의 방송 주파수 변경 안내입니다. 매일 세 차례씩 보내드리는 비오의 방송은 오는 10월 29일부터 다음과 같이 주파수가 바뀝니다. 한반도 시간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전체를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새벽 방송은 2시부터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보내드립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비오의 방송에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 대부분 지역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7도, 최고기온 11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2.5m로 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립니다. 최저 15도, 최고 21도. 남포 구름 많고 최저 15도, 최고 20도. 신의주 오전 흐리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12도, 최고 19도. 강계 구름 많고 최저 8도, 최고 17도. 희천 역시 구름 많은 가운데 오전에 한때 비 소식 있습니다. 최저 11도, 최고 21도. 함은 구름 많고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9도, 최고 25도. 신포 오전에 맑고 오후부터는 흐려집니다. 최저 9도, 최고 21도. 장진, 해산 모두 흐린 가운데 최저 4도, 최고 15도가 되겠습니다. 청진 구름 끼겠습니다. 최저 9도, 최고 21도. 선봉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맑아집니다. 최저 9도, 최고 19도. 삼지연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는 맑습니다. 최저 3도, 최고 11도. 원산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 소식 있습니다. 최저 14도, 최고 23도. 평강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립니다. 최저 10도, 최고 18도. 해주 구름 많고 최저 17도, 최고 22도. 개성 흐린 가운데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4도, 최고 21도. 사리원 구름 낀 가운데 최저 15도, 최고 21도가 되겠습니다. 10월 26일 목요일 B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B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안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 국제개발처의 사만다 파워 처장은 2023 열린 정부 파트너십 글로벌 정상회의에서 이 파트너십이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자유와 민주적인 책임을, 다른 한편으로는 실질적인 물질적 혜택을 연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열린 정부 파트너십은 참여형 예산 책정과 같은 정책을 통해 지역사회를 위한 측정 가능한 혜택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예를 들어 광물 개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파워 처장은 말했습니다.
And those same citizens would be better able to press for those proceeds, the proceeds of those minerals.
파워 처장은 시민들은 광물 판매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사용하도록 압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또 학교 교실을 확장하거나 더 많은 교과서를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열린 정부 파트너십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17년이라는 긴 세월과 강한 역풍을 겪은 뒤 올해 프리덤 하우스 보고서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적인 쇠퇴 속도가 마침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파워 처장은 지적했습니다.
We are right now living at a potential tipping point in the fight against authoritarianism.
파워 처장은 우리는 지금 권위주의와의 싸움에서 잠재적인 분기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역사적 향배와 커다란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열린 정부 파트너십은 개방적인 통치가 지도자들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세계가 모델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워 처장은 협력국인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카두나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이 문제와 관련해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any expectant mothers are forced to give birth at home because they lack access to adequate health clinics.
파워 처장은 출산을 앞둔 많은 산모들은 병원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집에서 출산을 하게 되는데 이 병원들은 감독 부실이나 잘못된 관리로 인해 종종 황폐해진 채로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병원이 수리되기를 바라지만 역시 도움이 필요했다며 그래서 그들은 지역사회에 있는 병원 상황에 대한 사진과 피드백을 올릴 수 있는 Eyes and Ears라는 앱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정보 덕분에 정부 당국자들은 기록적인 규모의 병원과 보건소에 대한 수리와 공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미 국제개발처와 열린정부 파트너십은 새로운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열린정부 파트너십은 앞으로 5년 동안 정부와 시민이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고 시민들은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보통 사람들이 정부로 하여금 개혁을 하도록 돕고 또 가장 필요한 곳에 공적 자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하원의장 공석이 약 3주째 이어진 가운데 공화당의 네 번째 하원의장 후보로 뽑힌 마이크 존슨 의원이 25일 하원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존슨 의원은 이날 오후 진행된 연방하원 전체 표결에서 총 429표 가운데 220표를 득표해 새 하원의장이 됐습니다. 이날 투표에 참여한 공화당원 220명 전원은 존슨 의원의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새 의장이 선출된 건 이달 초 케빈 맥카시 전 의장이 당내 강경파들에 의해 해임된 지 20일 만입니다. 존슨 의원은 25일 의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제56대 하원의장직에 올랐습니다. 51세 존슨 신임 하원의장은 2016년 루이지애나를 지역구로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4선 의원 출신입니다. 또 친트럼프 성향으로 지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 강경 보수파 정치인으로 꼽힙니다. 존슨 신임 의장은 미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내년도 이스라엘 및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등을 담은 안보 예산안 통과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백악관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 등에 사용될 1,05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의회에 공식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편 다음 달 17일까지 의회가 본 예산안 통과에 실패하면 미 연방정부는 부분 폐쇄, 셧다운 사태를 맞게 됩니다. 중국이 신형 핵추진 유도미사일 잠수함을 진수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발행한 2023 중국의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이 2022년 5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상급 핵추진 잠수함 두 척을 진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은 2025년까지 동급의 핵추진 유도미사일 잠수함 세 척을 보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방부는 또 중국 해군이 최신 순양함과 구축함, 개발 중에 있는 상급 핵추진 유도미사일 잠수함에 지상공격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아울러 중국 해군이 단기적으로 지상공격 순항미사일을 사용해 육상 목표물에 대한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며 특히 중국의 전력 투사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25일 미 국방부 보고서 내용이 거짓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의 보고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과장하고 있으며 미국이 지역 평화와 안정을 가장 크게 저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24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으로 가자 지구 내 민간인 피해가 잇따르는 데 대해 명백한 국제인도법 위반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구테스 총장은 이날 발언에서 지금과 같은 중대한 때 전쟁에 규칙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인에 대한 존중과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하마스의 공격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팔레스타인인들은 해당 지역에서 이스라엘에 의해 56년 동안 숨막히는 점령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팔레스타인인들의 불만이 하마스의 끔찍한 공격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지만 길라드 에르단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그의 진공 상태 발언을 충격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에르단 대사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구테우스 총장이 테러와 살인에 대한 공감을 표현했다면서 유대인 대학살 이후 창설된 단체의 수장이 이토록 끔찍한 견해를 갖고 있다는 점을 정말 애석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르단 대사는 이후 구테우스 총장의 즉각 사퇴와 사과를 요구했으며 엘린 코헨 이스라엘 외교장관은 이날 예정됐던 구테우스 총장과의 회동을 취소했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하고 기후변화 등 주요 국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시 주석과 회동 후 기자들에게 기후 문제에 관해 심도 있고 실질적으로 대화할 기회가 있었으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 사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특히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협력하기 전엔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중 관계에 전략적 금지선이 있지만 양국은 이를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뉴섬 주지사와의 회담에서 양국이 환경보호와 녹색발전, 기후변화 해결에 협력할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CCTV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특히 기후변화에 관한 협력이 양국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밝은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섬 주지사의 이번 중국 방문은 다음 달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거론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VOA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 밤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VOA 새벽 방송은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